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뒤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성적이지 않고 안보리가 북한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당사국들의 직접 충돌을 피할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는 방안을 8일 제안했습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지난 6일 공화당이 발표한 법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할 수 있는 건 오바마 케어를 존속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8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이 선보인 방안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는 등 보수파들이 바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몇몇 공화당 내 보수파 위원들이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해양경비대나 재해대책기구 그리고 공안보안부서의 예산에서 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관련 예산이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워싱턴 관과에 회람되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해양경비대 예산 14%, 교통안전청과 재난관리청 예산 각각 11%를 삭감해 이를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8일 다마스쿠스주 동구타 지역 내 마을 세 곳에 공습과 폭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20일까지 휴전을 선포한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 동맹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선전 매체는 시리아 공군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이르빈 지역 내 알카에다의 연계 세력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최근 몇 달째 이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마을 일부 전선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전투와 공습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열차 폭탄 테러로 10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된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경찰은 8일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12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를 사살하고 체포된 사람들이 은신해 있던 한 주택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주도 루코노우 시내에 있는 주택에서 무기와 폭발물, 폭탄 제조 장비뿐 아니라 ISIL 깃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습을 앞서 근처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열차 객실 칸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에 대한 ISIL의 첫 공격으로 알려져 언론이 대서특필한 바 있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연방 사법기구 수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폭파 위협에 시달리는 미국 내 유대인 센터와 학교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이런 비겁한 위협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유대인 시설이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편지는 FBI 국토안보부 그리고 법무부 수장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유대인 묘지가 훼손된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결코 미국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9개 내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몇몇 유대인 시설에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폭파 위협이 전달된 바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행동이나 생각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런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dealing with a rational person. If this was any other country, we would be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 고위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김정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다가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in 2016, think about it. Two nuclear tests, 24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지난해 두 번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올 들어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저질렀고 이달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한꺼번에 쐈다며 북한 정권의 행동이나 생각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not dealing with a rational person. If this was any other country, we would be talking about that.
헤일리 대사는 특히 북한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military exercises that the U.S. has been conducting with South Korea, we have been conducting for 40 years.
두 나라의 연합훈련은 지난 40여 년간 매년 이어져 왔으며 북한에 미리 통보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형태로 실시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미국과 한국에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지를 말해보라면서 사드는 다른 나라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태열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for us to talk about freezing or dialogue with North Korea. All kinds of options.
북한과 관련한 모든 선택지는 고갈됐고 지금은 핵 동결을 포함한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쇼코로 일본 대사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This is actually very dangerous. The three missiles which landed in our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인이나 일대를 운항하는 항공기와 선박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던 만큼 북한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사국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 문제에 해법을 찾을 것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전날인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또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DPRK has once again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s latest violations of UN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의지에 역행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learly demonstrates the DPRK's reckless pursuit of prohibited weapons.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금지된 무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등 19개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China is opposed to the missile launch by the DPRK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포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대사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알렉세이 보로타프킨 대사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ould certainly jeopardize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rives the situation of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포콩 대사도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지난 40년 이상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 THAAD system in the ROK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a layered
missile defense. 우드 대사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도 연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를 놓고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6일 북한이 미국 안보와 국제질서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미국 심장부에 핵탄두를 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그날이 오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지 못할 뿐더러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추후에 의심 없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신뢰해야 하고 미군은 계속해서 현대화하고 새로운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급속히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새로운 추진 로켓, 요격 무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 의원도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이들 불량 정권의 의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이들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아무리 강력하고 분명한 말도 이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는 없다며 오직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행동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대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을 가능케 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은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김 씨 정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제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ill travel to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arch 15th through 19th. His first visit as secretary.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중 각국 외교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략적 조율을 포함해 양자 다자 간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지역 내 파트너와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토너 대변인은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a that this is not meant to be a threat and is not a threat to them or any other power.
이미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사드가 중국에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또 사드는 지역 내 어떤 강대국들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한 방어 체계란 점을 토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Japan and South Korea in doing what we can to protect that region in particular from an attack from North Korea. We understand.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첫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간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틸러슨 장관의 한국 방문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 공조,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협력, 그리고 최근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협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 장비가 도착한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론과 전술 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만큼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기간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동북아 3국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중국 기업 하나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통신 장비인가? 그걸 이제 북한에 수출한 게 이제 제재 위반인데 그런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으면 이런 뭐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의 기업이나 단체에 피해가 되는 그러한 조치를 미국은 더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이 아마 중국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
틸러슨 장관은 또 사드 배치의 반발에 한국 보복에 나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갈등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은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파급 효과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이번 순방의 주목거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다시 한번 네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측에게 요구할 것이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함께 중국의 반발을 넘어 사드를 배치하고 북핵 압박 공조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과 한미 양측은 서로를 향해 치닫는 형국에서 모두 멈춰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모든 당사국들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 의한 김정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된 미북 비공식 회동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해 혹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국제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화학무기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김정남 was assassinated presumably by or at the behest of North Korean authorities by means of a chemical weapon.
러셀 차관보는 7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뉴욕에서 추진되던 미북 비공식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달 초 뉴욕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대화는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의기양양하게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Under that circumstance, I think all of us thought that notion of some North Korean diplomats prancing into the United States was unseemly.
미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김정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2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가 김정남 씨 살해 등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북한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대량 살상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일본 쪽으로 유엔 안보리에 따라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는 것은 북한을 국제 규범과 약속에 따른 협상에 진지한 나라로 볼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A North Korea that will commit murder via WMD that will threat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neighbors.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미국은 학자들 간의 대화 외에도 북한과의 다른 채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목적은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크게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대화에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at China's objections, if in fact they are based on China's security concerns, are unwarranted.
이어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보다 나은 용도로 돌려야 한다며 막다른 길로 치닫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활용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ope that China would devote the energy and the leverage that it is putting into economic pressur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o a better use.
특히 사드 배치는 미한 동맹 간 공동의 결정이며 이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용일 뿐이지 중국 등 어느 나라의 안보 이해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언제나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며 중국 역시 미국과 한국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중국을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누군가 미국, 일본, 한국을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새 행정부가 과거 대북접근법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교훈 등을 평가하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미국은 언제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른 방안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lways make clear that a negotiated resolution is preferable to the alternatives.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미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할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최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살해된 뒤 자신과 가족들은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24일 만에 숨진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이 인터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8일 올려진 KHS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이 동영상에 혼자 모습을 드러낸 청년은 자신을 북한 출신인 김한솔이며 김일성 가족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신상 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드는 장면은 가려지는 화면 처리가 돼 여권 내용을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차분한 어조로 40초쯤 한 영어 발언에서 아버지가 며칠 전 살해됐고 자신은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청년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은 또 이 동영상 말미에서 자신을 도와준 단체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영상의 게시자로 등록된 천리마 민방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의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 재빨리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와 중국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가족의 현재 행방이나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도피와 망명을 돕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일 가능성과 실제하지 않은 유령단체일 가능성 등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동영상에서 모습을 보인 배경에 대해선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 관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거예요. 본인의 현재 위치가 이제 그 사실상 망명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고 보호받고 싶은 거겠죠.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단체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솔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후속 영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한솔은 그동안 마카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중국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엔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김한솔 가족의 도피 경로와 천리만 민방위가 어떤 단체인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은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원조 사용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 문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외무상 등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했다고 한국 아산연구원의 최현정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특별하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주로 노작이라는 이게 정책 기조를 담은 글이거든요. 이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정책 기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최초로 공개했던 노작이 바로 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응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북한은 몇해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던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BOA에 북한 관리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이 회의에 갈 때 제가 16명의 그 전문가들 교수들을 이제 같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기후 변화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아산연구원의 최현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난의 행궁 등 과거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가 자신들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장마단 탄생이라든지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기후변화 혹은 자연재난이 유발하는 체제 유지에 반하는 위험성이 충분히 학습되었다라는 거고요.
큰 물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해가 그저 재해로만 끝나지 않고 북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등 기존 체제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최현정 연구위원은 이런 사실을 간파한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북한이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Technology transfer in the energy sector, particularl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is interesting because it's really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기후 변화도 막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력 사정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하비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기후변화 대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해외 원조나 협력도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이득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지원으로 관련 사업 집행에 필요한 돈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북한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The nuclear politics is the obvious one. That clouds any kind of engagement on any issue with North Korea.
북한 핵 문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북한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비브 교수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을 둘러싼 위험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투명성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원 최현정 연구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국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 사회에 골고루 전파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이 의심이 옛날부터 모든 국제 지원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들었던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이 좀 투명하게 해소해 주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후변화 대책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도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증산을 앞세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복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희 교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 역시 산림 생태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잘 지냈어요?
네.
별로 안 지냈구나. 잘 지냈어요?
네.
그럼 몇 번 공부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아카데미가?
6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4월...
건국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강의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곳은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미래 통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에서 통일과 나눔을 함께하는 통일비전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한 청소년한테 청소년들만 생각하지 않고요. 청소년들, 탈북민 청소년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통일의 청소년들이 문화 창출자로 하기 위해서 총 6개의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통일 이야기 대신 문화로 통일을 풀어가자라는 의미로 사진과 합창, 동영상 제작, 그림과 연극, 그리고 글쓰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민규 사무국장은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특히 남한의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가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남한 청소년들만이 살아가는 이곳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저희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곳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문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 남한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는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통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되어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강사와 함께 통일과 접목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술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해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남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한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붙일 거야.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골키퍼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문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골키퍼 문지기 이렇게 같이 쓰고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표지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줄이자라는 의미로 학생들이 남북한 언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인 만큼 언어사전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놓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강사 하선영 씨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어떻게 소망이나 희망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클 텐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함께 다른 것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합창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 강사 윤지아 씨는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이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함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른들이 많이 염려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통일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쁘죠.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도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웨일즈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예지 학생입니다.
저희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분야에서 통일을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통일 세대로서 좀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하나로 통합될 땐 우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북한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배려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강민수 학생은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통일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곧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해서 그냥 저희 세대가 그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게 행동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온 통일비전 아카데미는 4월까지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 시간을 정리하는 전시회도 열게 되는데요.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하얀 백지 상태에서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을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거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런 통일 교육들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우리 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희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다가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 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8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2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3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9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7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함흥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9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2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2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7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되고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3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김정남 씨 암살과 관련해 북한을 처음으로 비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두고 크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나집 라작 말레이 총리가 8일 국영 베른마마 통신에 북한이 금지된 무기로 말레이 영토에서 북한 시민을 살해한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말레이 총리 공보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남 씨 살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수차 주장해왔습니다. 나집 총리의 이런 발언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말레이인인 11명을 귀환시키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30년 된 무기 통제 협약을 깨고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8일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러시아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배치가 지난 1987년에 체결된 중단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셀바 부의장이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러시아가 비밀리에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보도를 미군이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셀바 부의장은 러시아가 배치한 순항미사일이 유럽 내 미군시설 대부분에 위협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부서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3,200km의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관련 예산이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관가에 회람되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해양경비대 예산 14%, 교통안전청과 재난관리청 예산 각각 11%를 삭감해 이를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지난 6일 공화당이 발표한 법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의료 전문가 쪽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할 수 있는 건 오바마 케어를 존속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8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이 선보인 방안이 가족계획 협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는 등 보수파들이 바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료협회는 지난 8일 새 건강보험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연방 사법기구 수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폭파 위협에 시달리는 미국 내 유대인 센터와 학교를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이런 비겁한 위협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유대인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편지는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 그리고 연방법무부 수장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위원들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유대인 묘지가 훼손된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결코 미국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내 9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몇몇 유대인 관련 시설에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폭파 위협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성적이지 않고 안보리가 북한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당사국들의 직접 충돌을 피할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는 방안을 8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